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체적인 법도들 속에는 생명 존중, 공평과 정의가 뿌리하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구체적인 법도들 속에는 생명 존중, 공평과 정의가 뿌리하고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으로 그 이어지는 첫 번째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생명에 대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또 그 생명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원하시는가, 얼마나 정말 백성들의 안전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묵상해 봤습니다. 단지 이제 규례와 법도의 기록 그대로, 문자 그대로 행하는 것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법도와 규례를 말씀하시고 싶은 의도,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 그 정신인 거죠. 인권,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염두에 두면 때로 뭐 주인이 노예를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법도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마치 큰 버스와 개인 자동차 이런 거의 유용성을 서로 비교할 때 어느 게 더 좋냐, 그럴 때 어느 하나의 장점을 강조하려다 보면 다른 것에 불편함을 좀 지적하게 되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뭐 둘 다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주제에 대해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좀 비교해서 설명하는 그런 상황일 뿐인 거죠.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규례들을 살필 때 문자 기록 그대로 읽으면서 이해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법도와 규례를 주시는 그 정신, 그 의도, 그 뜻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해석과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법들 속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명 존중, 그리고 공평과 정의라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분명히 이 땅을 계획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뜻이 깔려 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22장을 좀 살펴보면요. 22장에는 재산권과 여러 행위 규범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절도에 대해서, 5절에서 6절은 실수로 인한 배상에 대해서, 7절에서 13절은 보관물에 대해서, 그리고 14절에서 15절은 차용물에 대해서,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은 혼인빙자 간음에 관한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서로 인격과 재산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뜻이 담긴 거죠. 그 하나님이 조치해 주시는 이 법의 핵심은 문제를 처리할 때 불공평하게 생기게 되는 그 상호 불신의 결과 그 공동체가 스스로 자멸하고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 공평과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데 그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한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의 대가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뭐 사랑 이것만 갖고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그렇다고 무조건 법, 뭐 규례 이런 것만 따져서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며 살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확실하게 보여준 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정말 죄에 대한 뭐 타협이 없는 심판이죠.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뭐가 있어요? 그 죄인들을 위한 희생의 죽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좀 더 구체적인 사회법 같은, 우리 21장 지난 어저께 살폈고 22장 여기 지금 재산권이나 여러 행위 규범에 관련돼서도 항상 그런 포커스를 가지고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는 무당, 수간, 우상에 관한, 우상 행위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순결만 원하는 게 아니고요. 육체적인 순결을 동시에 원하시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항상 필요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뭐 영, 육, 혼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몸은 하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담은 이 육체를 자기 감정과 욕구대로, 욕심대로, 본능대로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결국 영적인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서 다 욕심과 본능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가 자멸하고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개인이 거기에 속한 그 개인이 함께 파멸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지침을 주시는 것인데요. 여기 무당이나 수간이나 우상행위 같은 거 이거는 금지하는 이 규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사형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폈는데 단지 사형이 아니라 어떤 경우 왜 사형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 그 의도를. 그래서 그런 사형에 해당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우리가 속한 사회도 그런 일이 없도록 힘을 쓰는 그런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정치와 떨어져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회와 격리되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절과 같이 불교의 절과 같이 어떤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사회 속에 우리를 함께 있게 하시고 그 함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 가치를 실현해 갈 수 있는,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니까요. 그런 분명한 지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 결국은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킬 것들을 미리미리 차단하고 예방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이 그래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우리의 안전을 위해 말씀해 주셨던 그 삶의 이 가치, 그 의도를 알아야 그리고 지켜야 온 인류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극단적으로 이 사회를 파괴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단호하게 사형이라는 어떤 기준을 분명히 주셔서 이 일에 대해서 더 훨씬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서 27절까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자유지를 존재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지만 무슨 클론으로 복사하듯이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 둘의 하나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 다양한 우리가 똑같을 수 없는 그 독특한 그런 생명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는 태어날 때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육체가 건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함께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다양한 세계라는 거예요.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적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해야만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이 만드셨던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든 세계가 아니라 각자 이렇게 독특하게 이 세상에서 아주 유일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뭐 수학을 잘하는 사람, 국어를 잘하는 사람, 또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 기계를 좋아하는 사람 아주 다양한 독특함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또한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태어나면서 어때요? 죽기까지 다른 사람의 돌봄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간으로 아기를 태어나서 점점 자라며 힘을 얻어가다가 청년 시기, 장년 시기를 지나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서서히 노년 시기가 되어서 몸은 멀쩡하고 정신도 멀쩡할 수 있는데 또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아기처럼 힘이 없어지는 그러다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는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원리를 따라 뭐 당장 뭐 어린아이 태어난 아기나 뭐 이건 뭐 남녀 차별이 아니라 여자나 또는 노약자들이 있어요. 또는 뭐 사고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도 있죠. 그들은 당연히 청년, 남자 또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는 연약합니다. 힘이 약해요.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돌봄과 보호를 통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는 서로가 함께 돕고자 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질서. 많이 가진 자가 낮은 쪽으로 흘려내릴 수 있는 이런 이 흐름이 있어야 그래야 행복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사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는 항상 이런 약자를 보호하고 서로를 지킬 것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등한 세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 공평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십니다. 이 평등이란 말 사전을 참고하면 뭐냐면 신분, 성별, 재산, 종족 등의 관계없이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는 모두 동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든 어떤 생명이든 그건 소중한 거다라는 뜻이겠죠. 인간은 빈부귀천의 차이 없이 누구나 소중한 존재로 태어났고 따라서 그 사람들이 대우를 받음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한 인간을 향한 성경적 정의, 그게 바로 이게 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똑같이 막 클론처럼 공장에서 찍어내지 않은 거고 모두가 다 다르게 창조의 섭리를 따라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등 또한 뭐예요? 이 세상의 정의와 같이 그 한 생명으로 차별 없이 대우를 받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다르지만 약하기도 하고 또 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그러나 똑같이 인간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평등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한 어떤 행위에 대한 그런 평가는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차별 없는 대우에만 초점을 두고 모든 것에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런 적용은 기회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선택한 결과에 대한 부분에서까지 이런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그게 이제 평등이 아닌 불공평이 되겠죠. 정확히 말해서 그건 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풍토라고 한다면 그 몇몇 그 욕심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너무 끔찍한 거고 그들의 결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뭐 자기 욕심대로 행하니까 좋은지는 모르지만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단지 모든 인간은 그냥 존재 자체로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또 웃긴 거죠. 지금도 무슨 범죄, 뭐 음주운전이나 살인 같은 걸 저질러 놓고선 뭐 술이 취했었다, 또 무슨 심신미약이다, 뭐 정신적으로 어쩐다 이래가면서 싹싹 빠져나가는 이런 데 있어서는 이건 정말 참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과 평등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평등이라는 말보다는 좀 공평이라는 어떤 말이 좀 더 우리에게 잘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말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에도 뭐 평등의 하나님 이런 말은 없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들은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듣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성경적으로 정확한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평등은 사람의 존재됨에 대해서 빈부격차, 지식유무를 가리지 않고 그냥 똑같이 대하는 게 평등이라고 본다면 공평은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르게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보다 더 여유로운 곳에서, 힘 있는 곳에서 또 작은, 낮은 곳으로, 어려운 곳으로 이렇게 흘려보내서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전체적으로 그게 평탄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공평인 거죠. 강하게 태어난 자가, 약하게 태어난 자들을 돕고, 열심히 해서 많은 결과를 얻은 자들이, 열심히 해도 온전한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니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되는 것이 그게 참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우리 하나님 나라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나라마다 세금을 내는데 그게 정말 바른 의도와 바른 의미를 사용한다면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안에 또 게으르고 일 안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혜택을 받으려고 이용하려고 한다는 건 문제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그 이 법의 취지와 의도는 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세상은 이 평등에 대해 모든 게 똑같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면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똑똑한 자나 미련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강자나 약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어린이나 다 똑같이 분배된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한 자나 많이 가진 자들이 아무래도 많이 내놓고 많이 힘을 써야 되니까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말이 이게 하나님이신 독특함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잘못 해석이 되면 공평이 전혀 없는 이상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그대로 그냥 욕심대로 사람들이 욕심대로 끌려가면 그게 이제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이 되고 마는 거죠. 아주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마치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노예처럼 부려먹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평등하게 모든 생명이 그 생명 자체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평등한 삶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서로 돕고 세우는 삶, 공평한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공평한 삶을 이루어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따라 살아가게 되지만 그 더 많이 거두고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나눌 때 그게 이제 참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그 세상. 자유지를 주셔서 의도적으로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만드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걸음부터 이들이 지금 사명의 땅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첫 걸음부터 이렇게 분명하게 공평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의도 뜻을 전하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곳곳이 그래서 참된 행복과 기쁨 가운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온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살아가려고만 한다면 정말 이 땅 자체가 천국 같은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생각을 잘 기억하십시다. 자, 그 다음 28절에는 재판장과 유사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 그러니까 뭔가 모이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질서가 무너지는 사회는 그거는 사회가 아니죠. 동물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대한 그런 인정들, 그러니까 사회 질서에 대한 인정은 그 사회가 바르게 존속할 수 있는 기본이 원래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권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위로 아무것도 없다고 교만을 떨 게 아니고 위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제 옆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그래서 스스로 그 권위에 대해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야 돼. 왕이 됐든 뭐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우리가 모두 권력을 주었을 때 그거를 남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바른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할 경우 하나님의 공의가 그런 권위자들을 심판할 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으로서 자기들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생각하면 로마의 황제들처럼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가 신인 것처럼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누가 그걸 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런 권위를 심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보면 수많은 나라가 있다 없다 하는 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굉장히 위대한 어떤 사람이 나왔다가도 결국은 그런 공의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들을 잘못 사용할 때 심판을 받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 역사가 오늘날 우리 역사인 거죠. 아무튼 현실에서는 이런 부패한 권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주름잡고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위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해도 타락한 권위자들이 만들어내는 그 더러운 썩은 물들을 보면서 더 이상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도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뭐 누가 됐든 간에 그 부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별로 상종을 하지 않잖아요. 아마 그 자체가 관계로부터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썩은 권위, 불의를 심판하시죠. 그런데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썩어버린 권위를 핑계로 하나님께서 주인되어 살아가는 곳에서까지 그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썩은 권위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가족 속에서의 권위를 다르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물론 사회 속에서도 저들이 정말 악하고 썩은 권위가 아니라면 당연히 사람들은 그런 권위 자체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바르게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서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그래서 이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면 결국 그 사회는 짐승의 사회가 되고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이런 권위들이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이런 질서를 먼저 지금 좀 사회법처럼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질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것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에서 31절은 종교적 의무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백성됨이에요. 그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첫 수확물, 마다들, 초태생의 짐승들, 그러니까 모든 처음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삶의 우선순위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다. 나보다 대단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완전히 이건 사람이 사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할 수 있도록 하는 코람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그렇게 해서 살게 하시는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처음을 주께로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짐승의 첫 새끼를 받침에 있어서 7일 동안 그 새끼가 어미젖을 먹게 하고 바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게 되는데 그걸 볼 때 뭐 하나님은 정말 미물에 불과한 짐승조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난 그 갓 새끼를 바로 바치는 게 아니에요. 어미젖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분명한 건 또 이 동물이라는 것은 어떤 인권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만든 거기 때문에 사람의 온전함을 위해 그렇게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즘 반려동물 같은 경우 좀 우리가 좀 인식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듯이 새끼 동물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런 사람으로서의 애틋한 마음은 동물에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을 너무 의인화시키는 거. 이런 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같이 뭐 데리고 살다가 보면 이 강아지나 이런 걸 데리고 살다 보면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상황을 넘어서서 이게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특히 이제 비교할 때 사람보다 더 이거를 더 높이 올린다던가 이럴 경우는 이거 참 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요즘 세상대로 그냥 우리가 본다면 어때요? 그 짐승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완전 동물학대범처럼 범죄자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물을 갖추고 그것도 첫 새끼에 뭐 이런 이 새끼가 태어났을 때 7일 후에 바쳐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 완전히 동물학대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처럼 동물에 대한 과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거나 빗나가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가치를 바르게 알고 동물을 사랑하되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부잣집 그 동물들은 막 무슨 개 호텔에 가고 무슨 미용을 하러 다니고 뭐 필요해서 관리는 필요한 건데 어떤 선을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 부잣집 권세가 높은 집의 짐승들은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심하면 사람들이 섬겨야 될 정도 이렇게 되면 이건 동물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이 생각이 교만에 썩어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심판받을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생기는 안타까운 사실 욕심의 현실인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동물을 사랑한다 이렇게 포장을 하니까 이게 헷갈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칫 우리가 이 동물에 대해서 사람과 이 온전한 이 상황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이건 오히려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간음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고 그러고 뭐 동성애 같은 경우도 이런 뭐 더 이상 죄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반대로 성경이 보여주는 이 가치 이상의 동물을 향한 의인화 이것도요 아주 그냥 잘못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타락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22장의 이 말씀들 또 사회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주신 그 이 행복한 삶인가, 이런 적당히 우리가 사랑과 삶에 있어서 온전한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하루 나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규례들이 포함하고 있는 이 생명 존중과 공평과 정의에 대한 이 바른 성경적 기초를 가지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사물과 사회현상을 비롯한 모든 삶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흘러가는 그냥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그냥 세상을 보고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로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한 본분과 역할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분명한 삶의 기준을 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이상으로 오해를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 이하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고 그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삶인 것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 법도의 정신을 잊으면 결국 그런 삶은 세상의 유행이 기준이 될 거고 세상의 문화가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고 말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런 오해함에서부터 오늘날 무슨 동성애나 간음과 같은 그 욕심을 따라 향하는 세상 유행과 문화까지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인권인 것처럼 착각하고 스스로를 정당하다고 하는 그 죄악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한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면 평등과 공평에 대한 그릇된 이 세상의 생각들이 기준이 돼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정의하는 그 평등, 창조주가 주신 그 평등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평등을 진실로 평등하게 하는 공평한 삶, 섬기는 삶, 희생과 헌신의 삶이 없어져서 결국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날 평등한 세상을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들 속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보십시오. 무전 유죄의 세상을 보십시오. 이런 세상의 분위기는 결국 적자 생존하는 자들만 최고가 되는 세상이 되고 말겠죠. 말 그대로 동물의 세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구체적인 삶의 법도와 규례 속에 있는 진정한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진실한 뜻, 그 의도를 좀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해서 각자가 보내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 가정, 뭐 사회 현장, 교회, 삶의 더 곳곳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구체적인 법도와 규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어떤 원리로 창조되어서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을 단지 문자적인 기록으로 나타나는 어떤 종교의 법처럼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 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내 스스로도 이런 종교의 법에 정죄되어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양하지만 평등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는 이 공평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공평하게 하는 삶은 내 것을 줘야 되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않고 오직 주의 진실한 뜻을 따라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남과 비교하며 내가 없는 것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내게 있는 것으로 함께 서로 나누고 섬기는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구체적인 법들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평안이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법도와 규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